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7절에서 11절까지 봅니다. 시편 34편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구약성경 825페이지 되겠습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사람의 마음속에는 부패한 본성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타락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지요. 이 본성을 잘 억제하지 못하면 큰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절제하고 참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화나는 것을 참지 못하면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화가 나도 꾹 참고 좀 그것을 다 마음속으로 새기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안전한 것입니다. 뭐 사람이라고 다 화가 없는 것은 아니죠. 누구든지 다 화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초라든지 30초를 참지 못해가지고 감옥생활 30년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잘 참는 사람이 참으로 귀한 사람이고, 또 잘 참는 사람을 또 세상 사람들은 보기에 참 미련하다, 이렇게 바보 같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런 사람이 아주 스마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참고 인내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을 때에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싸움자라는 골리앗이라는 장군을 앞세우고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군인 중에서는 아무도 이 골리앗을 맞서서 싸울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참 싸움을 잘하고 또 많은 경험도 있고 그리고 얼마나 덩치가 큰지 보는 것만 해도 질리고 겁을 먹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에 다윗이 나섰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서 내가 가서 싸우겠다, 1대1로 싸우겠다 이렇게 해서 둘이 싸우는데, 다윗이 이 돌멩이 하나로 그 골리앗을 제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는 주인공이 된 것이지요. 사람들은 다윗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참 그 나라를 위기에서 구출해주고 아무도 싸울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혼자 나가서 싸워 이겼으니까 얼마나 그 이름이 높고 높이 그리고 명성을 아주 최대한도로 이렇게 높여서 칭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 이렇게 노래를 하고 또 찬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나라를 구한 애국자요, 그리고 바울의 그 사울의 생명을 지켜준 은인인데, 그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처음에 이런 시기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일어나게 됐을 때에 그것을 참고 또 그것을 누르고 이렇게 했으면은 그것으로 끝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런데 이 사울의 마음이 자꾸 이것이 이제는 끓어오르고 커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는 내가 이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살려두면 안 되겠다, 뭔가 생각들이 다 꼬리를 물고 일어났겠지요. 가만히 두면은 백성들이 사울을 따를 것이고 내 왕위는 위태롭게 될 것이고, 이런 이제 상상과 공상과 이런 것들이 겹쳐져 가지고 이제는 죽이려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처음에 그 시기하는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고 또 또 억누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자꾸 발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감정은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감정대로 우리는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을 따라서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선한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 속에 일어나는 감정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감정을 전혀 무시하거나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죠. 기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는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제 화가 나고 또 시기심이 생기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이런 좋지 않은 감정은 빨리 억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건전하게 되고 또 유익되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에요. 앞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사울의 마음 속에 이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 빨리 그것을 이제는 억압하고 이렇게 했었더라면은 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억제하지 못해 가지고 더 큰 이런 어려움에 자리 이르게 된 것이 인류 최초의 살인도 이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일어나게 됐잖아요. 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아벨의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이 가인의 마음 속에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동생을 쳐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손해보는 이런 경우도 여러 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자꾸 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다니고 또 붙잡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니까 한 곳에 머무를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저기 도망을 다녔는데 이스라엘 그 나라에는 이제 도망 다닐 피해서 도망 다닐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블레셋 지역에 있는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서 그곳에서 좀 안전하게 피신하려고 그 왕에게 나가게 된 것입니다. 가드가 어떤 곳입니까? 가드는 3, 4년 전에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들어왔던 이 골리앗 장군이 다윗에게 패배해가지고 목숨을 잃었던 그 골리앗의 고향인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가드 사람이 다 이제는 그 지난날의 사실은 잊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 아기스의 신하들은 정확하게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우리 장군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다. 한 번에 알아보고 그것을 아기스 왕에게 이제는 고해 바친 것입니다. 이 다윗은 피하려고 안전을 찾아서 피하려고 찾아간 곳이 바로 호랑이 굴이 되고 말았어요. 거기 그 원수들 앞에 이제는 들어가서 자기 몸을 숨기고 보호를 받으려고 했으니 이게 참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원수들 앞에 이제 들통이 나고 만 것입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다윗을 살려주겠습니까? 뭐 자기가 잘못했다 그러고 빈다고 해도 살려주지를 않냐는 거예요. 그 나라의 원수요, 그 나라의 가장 위대한 장군을 죽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이 바로 코앞에 원수를 두고 있는 겁니다. 사울에게 죽기 전에 먼저 이 가드 사람들에게 죽게 생겼어요. 이런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이. 그런데 이때 이 다윗의 머리를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 다윗이 이제는 미치광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일부러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이렇게 미친 것처럼 하고 그리고 발로 그 대문을 차면서 꼭 미치광이 행시를 하게 된 겁니다. 이 아기스의 왕 그 신하들이 아기스 왕에게 다윗을 데리고 왔어요. 이 사람이 우리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라 이제 알리기 위해서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미친 짓을 하거든요. 아,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왜 이런 사람을 데려와서 나를 더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느냐. 빨리 이 사람 내쫓으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죽음의 위기를 면하게 된 겁니다. 안 그러면 꼼짝없이 잡혀서 죽게 되었어요. 어떻게 다윗의 그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지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지혜를 주신 거예요. 비록 좀 이렇게 미치광이 행실을 하는 것이 보기 안 좋지만은 그래도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수 앞에서 이렇게 해서 그 다윗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34편의 말씀은 바로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다윗이 지은 시예요. 그 위기 가운데서 그렇게 긴장하고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도와주셨고 어떻게 자신을 보호해 주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시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4편의 제목을 보면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 이렇게 예전에 그 제목을 붙였는데, 여기 아비멜렉은 바로 가드왕 아기스를 의미하고 동일한 인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내려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고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경외한다는 말은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경외한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알고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난 후에 그분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리고 난 후에 그분의 말씀대로 이는 그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분이고 지금도 우주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시고 유지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사화복을 이 사람이 나고 죽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냥 우연히 사는 것이 아니고 또 그리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섭리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운명을 주장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을 것이다. 다 정해져서 세상에 태어나고 그렇게 정해진 대로 살아간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운명론자들인데 그러나 결코 인간은 그렇게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이제는 그 보내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고 이런 사실을 믿게 되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알면은, 알지 못하면은 그럴 수 없지만은 정말 그것이 믿어지고 알게 된다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다 이끌어 가시고 또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우리 머리를 숙이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지혜가 많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을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간섭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두려운 마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는 이것이 바로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원래부터 가지고 태어난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건져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모든 복을 주시는데 끊임없이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에 어떻게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가? 7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둘러서 진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친구 목사님이 닭장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그 지붕을 덮고 그리고 뱅 둘러가면서 철망을 쳤어요. 단단하게 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병아리를 이제는 갖다 놓았습니다. 병아리들이 거기에서 마음대로 놀고 먹고 자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는 이 병아리들을 호시탐탐 노리는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 잡아먹으려고 달려들고 이렇게 하는데 울타리가 있으니까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병아리를 바로 눈앞에 보고서도 가서 잡아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울타리로 딱 막아주니까 그 안에는 안전한 것입니다. 하늘에는 이 매나 이런 독수리나 다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물 것이 없는가 땅을 살피는데 그 닭장의 병아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내려와서 잡아먹으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울타리는 이처럼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지켜주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울타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신다 그랬어요. 어떻게?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울타리가 우리의 울타리가 되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때로는 불안하고 또 염려가 되고 어떤 일이 생길까 또 어떤 질병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리고 불안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있어도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시려고 할 때는 안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면 이루어주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은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둘러진치고 울타리로 삼아주실 때에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예를 볼 수가 있는데 그 아람 나라의 이제는 그 군대들이 이스라엘에게 살고 있는 선지자 엘리사의 집을 찾아와서 그 엘리사를 잡아가기 위해서 포위를 했습니다. 밤중에 포위를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이 엘리사의 그 종인 게하시가 일어나서 밖에 나가보니까 아이고 그 집 주변에 이 군인들이 다 뺑둘러서 포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그 자기의 선생 엘리사를 깨우면서 이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 아람나라 군대들이 지금 우리 집을 다 포위하고 이제 우리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엘리사 하는 말이 염려 말아라. 그들보다도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종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좀 보게 해달라. 기도하고 나니까 이 게하시의 눈이 열려서 이렇게 앞에 보이게 되는데 주변에 뺑 둘러싸인 이 아람나라 군사들 보담도 훨씬 더 많은 하늘의 군대들이 그리고 불말과 불병거들이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못 봤지만은 그러나 그가 눈을 열어서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들이 그 엘리사의 집을 포위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엘리사는 마음이 편안하고 안전했던 게하시는 두려워가지고 벌떡벌떡 뛰고 그리고 야단이었지만은 그러나 게하시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그 천군 천사들의 그 둘러싸 있는 그 안에 있다고 이제는 그가 그 모든 것을 봤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주변을 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로 진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바랄 힘이시고 또 우리가 기대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이 힘을 우리가 믿고 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시편 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세상에 아무런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무서울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울타리로 우리를 다 둘러치고 그 안에 우리를 거하도록 또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으면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뭐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하지만은 그러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해치지 못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그 어려움이 우리를 이제는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보호 울타리 밖으로 끌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강하게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 27편 그 밑에 내려가서 3절에 보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적군 원수들이 사방을 뺑 둘러싸 있어도 마음은 태연하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안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이 67년 전에 한국에서 6.25 전쟁이 일어난 날입니다. 그때 북한군이 남한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남한에서 북한을 공격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로 남한에서 공격했다는 거예요. 북한을. 그래서 역사를 지금 곡해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 그런 것은 아니죠. 지금도 어떻습니까? 북한은 남한을 공격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만들고 그리고 중거리, 장거리, 단거리 미사일을 이렇게 만들고 쏘면서 지금 위협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아무리 핵무기를 개발을 하고 그리고 미사일을 쏘고 많이 만들어도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면 이 사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울타리로 진쳐줘야지 뭐 대한민국 군인들 뭐 수십만 명 이렇게 양성하고 그리고 무장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 어떻게 이북의 핵무기 미사일을 막을 수 있겠어요? 막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울타리가 되어줄 때에 그리고 휴전선에 세워줄 때에 이북에서 아무리 좋은 그런 공격 무기가 있다 해도 사용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고. 다시는 이런 6.25와 같은 이런 민족끼리 전쟁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울타리가 되어주면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되지요. 그들이 못 넘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8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보호하고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8절에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매일매일마다 체험하라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돕고 어떻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을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은혜와 또 이러한 복을 날마다 삶 속에서 체험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머리로만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론적으로만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로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체험을 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신앙이에요. 물론 다른 뭐 세상의 종교는 이런 뭐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때마다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내 삶 속에서 체험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런 것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에요. 구원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내 속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도 부활하여 살아계신다는 것을 이제는 믿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곧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얼마나 우리의 삶이 참으로 즐겁고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되 이런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고 그냥 누가 이야기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믿는다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는가를 간증할 수 있는 이런 체험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데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입으로만 외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오늘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뭐 오시겠지 오면 오고 말면 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오실까 임박해 왔다고 그랬으니까 정말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체험적인 신앙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그저 확실하게 믿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직장을 가도 주님과 함께 가고 또 사업을 해도 주님과 함께 하고 어디 다른데 그 출장을 가도 하나님과 함께 가고 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에 항상 앞에서 무가 있었는가 하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보면서 따라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구름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 것. 하나님이 오늘도 이 광야 험한 길 처음 가는 길이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험악하고 그리고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그 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니까 하나님 따라간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렇게 늘 체험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살면서 무엇을 먹고 살았습니까? 매일마다 매일 아침마다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잖아요. 그들이 농사짓고 그들이 나가서 뭐 사냥하고 사막에서 그 광야에서 무슨 사냥을 하겠어요. 먹을 것도 없는 거기에서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만나를 먹으면서 아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거라.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서 일단 먹으라 이렇게 갖다 주신 것 아니에요. 눈으로 안 보이지만은 하늘에서 내리는 것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저 앞에 있는 떠 있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체험 아니겠어요? 이런 체험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녹은 보면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그랬습니다. 동행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늘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면은 너희들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줘요. 이 보혜사라는 것은 옆에
계시어서 함께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잖아요. 성령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옆에 계시면서 우리를 지금도 도와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 혼자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매일 살면서 어떤 큰 기적을 바란다거나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가르고 뭐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하는 이런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이런 기적을 매일마다 체험한다는 그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논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체험적인 삶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뭐 걱정할 게 없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그리고 또 모든 것들을 알아서 인도해 주시니까 체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아는 주님이 정말 내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간증도 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9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 만족하고 사십니까? 아멘입니까? 예. 부족한 것 있어요? 예. 없어요? 예. 감사한 일이네요.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고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이처럼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는 것. 그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지금은 정보화 시대죠. 그래서 옛날에는 모르는 것이 많으면 참 그것을 알기가 힘들었는데 요즘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인터넷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물어봅니다. 기도 안 해요. 인터넷 들어가서 뭔가 땅땅 쳐보면 다 나오니까. 마치 이 인터넷이 모든 것을 다 알려주고 채워주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인터넷이 못하는 것 한두 가지가 아닌 겁니다.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해요. 지식을 알고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은 해주지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어. 왜 이렇게 정보화 시대에 인터넷이 그렇게 발전했는데도 사람들은 마음속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심리적인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만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인터넷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준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는 못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경외하는 사람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터넷 시대에 살면서 너무 그것이 좋으니까 어떤 사람은 시편 23편을 이렇게 고쳐서 이제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하는 이 말씀을 인터넷은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인터넷을 더 신뢰하고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겠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겠지.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하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쓰고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해주신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주어진다는 뜻도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그런 뜻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만족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만족감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매일마다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고 오늘 한 날도 은혜 가운데 참 이렇게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영적인 은혜도 풍성하게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물론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이 제일 중요하죠. 이것 없으면 세상의 모든 가지도 아무 가져도 유익이 없으니까. 그리고 영적인 이런 축복 외에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육신의 삶에도 감사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이야기한처럼 모든 일의 범사에 감사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처럼 모든 것이 감사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행복한 삶 아니겠어요? 오늘 10절에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채워주시는, 어떻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젊은 사자가 굶어서 죽는 수가 없어요.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자는 배고프면 일어나가서 밖에 나가면 모든 것들이 다 먹을 것이니까 조금만 움직이고 활동하면 배가 든든하게 부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만일에 젊은 사자가 줄이게 되는 경우는 죽었다든지 아니면 병이 들어서 움직일 수 없게 됐다든지 그리고 너무 게을러가지고 밖에 나가서 먹이를 잡으려고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경우일 뿐입니다. 정상적인 젊은 사자는 굶어서 죽는 경우가 절대로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만일 그렇게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젊은 사자가 굶어 죽는다 하더라도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채워주시겠다는 것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젊은 사자가 굶어 죽는 일이 없지만은 설사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있다 일어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꼭 그러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런 약속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그냥 대충 믿고 섬기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세상이 그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정말 마음속으로 경외하고 삶으로 경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추측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쫓아서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그래서 예배드리는 것 좋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이 만일 순종을 안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거북해지고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불안해서 그 마음에 그 삶에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그게 너무 기쁘고 그리고 너무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외부에서 어떤 해로운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이런 복을 누리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늘도 정말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셨구나 체험하면서 살아가시고 그리고 늘 만족하며 감사가 넘치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진실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날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우리는 힘이 없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참으로 늘 이 삶이 힘들고 또 피곤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도우시고 같이 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면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